이전에게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8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네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구루에 은천개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아스 왕 때 일어났던 위기와 또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다왕 아스 때 유다가 겪었던 위기는 그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아수르가 난짐 정책을 펼침으로 맞닥뜨리게 된 위기였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그 당시 가장 강건했던 아수르가 난짐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약속 국가들을 점점 정복해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그 당시에 약속 국가 중에서 그래도 두목노를 했던 아람왕 르신이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아수르의 남진 정책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남쪽 유다까지 반 아수르 정책에 가담시켜서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하스와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 앞에 수풀처럼 흔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굳게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그래야면 견고히 설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나 아하스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네가 믿지 못하니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나한테 징조를 구하면 깊은 데서 구하든지 높은 데서 구하든지 어떤 징조든지 나한테 요구하면 그 징조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스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아하스와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쳐들어온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 신뢰와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정작 우리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은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아담에 타락한 인생 안에서 모두가 다 겪게 되는 보편적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문제는 그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신뢰할 것이냐, 바로 이 문제인데 가장 큰 신앙인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큰 위기고 실제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위기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근본적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하는 이 문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네가 나한테 징조를 구하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라는 확고한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했지만 이 하나님의 제의까지 뿌리쳤던 아스, 이 불신앙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너한테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우리가 지난번 성탄감사예배 때 살펴봤던 본문이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모든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불신앙의 사람이요 불신앙의 세대였던 아하스와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결국 유대는 결국 악수에 의해서 그리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아 망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유다와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이 은혜지요. 불신앙과 위선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불신앙과 배척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가장 불신앙의 시대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불신앙과 배역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표적은 무조건적인 은혜 표적임과 동시에 불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에 대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은 먼 미래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만약에 아하스가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더라면 그 시대에 필요한 징조와 그 시대에 필요한 은혜를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이었던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를 내가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700년 후에 먼 미래로 밀려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약속이 실행되기 그 전까지는 매우 혹독한 심판의 기간이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된 이래로 유례없는 혹독한 심판이 있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날에는 이라는 말이 네 번 반복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 20절, 21절, 23절에 네 번이나 등장하지요. 그날에는, 그날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보응의 날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지요. 오늘은 우리의 날이요, 내일은 사탄의 날이다. 우리는 항상 오늘 해야 될 일을 항상 내일 미루지요. 그래서 내일을 사탄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오늘 마땅히 드러내야 될 믿음의 내용을 드러내지 못할 때 내일은 심판과 보응의 날이 될 수밖에 없고 바로 그날, 그 심판과 보응의 날에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보응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지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르다라는 이 말,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쉿 소리를 내는 것, 혹은 휘파람을 부는 것입니다. 개를 기르는 주인이나 개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휙 하고 소리를 내면 개가 어떻게 하지요? 쏜살같이 달려와서 주인 앞에 조련사 앞에 딱 꿇어앉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이방 나라를 부르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5장 26절 이하에서 이 단어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5장 26절을 보시면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말하는 먼 나라를 불러라고 말할 때 이 부르란 말은 그냥 이리 와라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 아니라 휙 하고 휘파람을 불면서 마치 개를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급속하게 불러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은유적 표현을 사용했죠. 애굽 하수에서의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애굽 군대를 파리에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벌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하수에는 파리가 많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아수르는 고대 양봉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의 하수와 파리, 애굽의 하수의 파리, 그리고 아수르 왕의 벌을 불러올린다라는 이런 말은 사실은 그 당시의 지역적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런데 파리와 벌 중에 어느 곤충이 더 위험합니까? 벌이 더 위험하지요? 왜냐하면 벌에 쏘이면 사람이 때로 죽기도 하기 때문이죠. 벌 때는 괜찮기만 한 존재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목숨이 위협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4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벌 때가 쫓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파리를 부르듯이 벌을 부르듯이 불러올리는데 이 파리와 벌들이 어디에 앉게 되었습니까?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그리고 초장에 앉게 될 것이다. 깊은 골짜기 울퉁불퉁한 바위들 사람들은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에 파리와 벌떼가 까맣게 내려앉아 있는 마치 그런 상황으로 지금 묘사해서 결국은 이 이방 나라에서 유다가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나라 중에 애굽과 아수르 중에 어느 나라가 더 강한가 하면 아수르가 더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20절에서 애굽은 사라지고 아수르만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애굽 군대보다 아수르 군대가 훨씬 더 위협적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피지배 국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아수르 나라는 사람의 피부를 벗겨서 죽였습니다. 칼로 죽이지 않고 피부를 벗겨내서 죽였던 그런 역사가의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채찍으로 사용하실 때 사용되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수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세뇌어온 삭도라 그랬어요. 세뇌어온 삭도.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세뇌온 삭도라는 이 말은 첫째로는 아스가 역사서를 읽어보면 은금과 재물을 주고 아수르 군대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수르를 세뇌온 삭도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차가 필요하면 차를 렌트하지 않습니까? 렌트카를 아주 조심스럽게 모는 분들 계세요? 사회공익에 입회하지 않은 분들은 계시겠지만 대개 세뇌어온 것은 좀 거칠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네온 삭도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는 이래 앗수르를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이스라엘 치는 이래 북유다를 치는 이래 사용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아하스가 앗수르를 의지했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예사야를 보내가지고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나만 신뢰하라. 그들은 수년 내에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 신뢰와 믿음을 갖지 않았고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징조까지 구하라고 말씀했지만 저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앗수르에 대한 모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역대하 28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1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28장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앗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세상을 신뢰한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우러 왔다가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유익이 없었다. 그런데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세네온 삭도가 뭘 한다 그럽니까? 앗수르 왕으로 하여금 유대 백성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을 깎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나시린 규례에 의하면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길리죠. 머리를 기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특별히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시린은 단순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안에 있는 하나의 무슨 제도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어떤 자로 부름받았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요 상징입니다. 나시린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존재구나.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로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나시린 규례를 정하신 것이지 뭐 복잡한 그런 규례를 만들어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미약했던 유다와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의 머리털을 앗수르를 통해서 다 밀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머리털을 미실 것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 발털을 미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털이 많이 난 분들은 되게 발등에도 막 털이 나 있긴 합니다. 네. 과연 그러면 뭐 발등이나 다리에 난 털을 민다는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은유적 표현으로 양 다리 사이의 털을 가리키는데 음모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아하스가 돈과 재물을 주고 세낸 앗수르 사람들이 와서 머리털과 음모를 밀고 수염을 밀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른들만 수염을 기르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수염까지 다 밀어버릴 것이라고. 결국 이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사무엘 하 10장에 보면 암논왕 하눈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죠. 신하들을. 그런데 이 암논의 신하들이 그 조문객을 딱 보고 우리를 정탐하러 왔다고 곡해했고, 그래서 암논왕 하눈의 아들이 신하들을 사로잡고 수염 절반을 잘라버리고 옷의 중동 볼기를 잘라서 돌려보냈는데, 이것을 그들이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이를 감안한 다윗이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감안하여서 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수염이 자라면 들어오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한쪽 머리를 이만큼 이렇게 깎였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머리털 깎이고 그 다음에 수염까지 다 완전히 잘려버린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당할 수치와 부끄러움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염을 밀어버리고 머리털을 깎고 하는 이런 일들은 상대방에게 패배감과 수치와 굴욕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주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포로들한테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잘 드는 면도날이라 할 수 있는 야수로 와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게 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났습니까? 우선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하스가 세상의 권력과 힘을 신뢰한 결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일에 사실은 그 제1 원인자는 누굽니까? 본문에 보면 20절에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네온 삭도라고 되어 있죠. 결국 아수를 불러들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불신앙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아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치는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관계없는 일을 기획했다가 그 일이 잘못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함께했던 상대방을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회사를 욕하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을 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실제로 신앙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이런 과정 안에서 더 이상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요. 그래야 남 탓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딱 발생하면 그 사람의 일로 여기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요. 그러나 과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참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경작지가 이제는 짐승이 그냥 뛰놀아다니고 똥을 싸고 마음대로 그냥 헤집어 다니는 그런 목장이 되어버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소수의 사람만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만 남아서 한 마리 암소와 두 마리 양에게서 나오는 저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못 짜주니까 이 소들이 들로산으로 다니다가 저지 그냥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는 거죠. 이것이 엉긴 저지 된 것입니다. 치즈같이. 따라서 22절 하반절에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뭐 유기농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땅이 황폐해져서 야생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 표현은 애굽과 아수르를 파리와 벌에 비유한 것과 또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파리는 연긴 젖 우유를 매우 좋아하고 벌은 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벌이 있는 곳에 꿀이 있잖아요. 이처럼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완전히 침공해서 농작물을 파괴함으로 유다 백성들 하여금 엉긴 젖과 꿀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것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또 끝이 아니에요. 23절에 보시면 포도나무가 있었던 과수원이 완전히 황폐해 되어서 그 땅에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가시나무가 났다는 말은 그 땅이 못 쓰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 일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하실 때 하신 말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고 말씀했던 바로 이 말씀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살펴봤지만 약속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시와 찔레가 나는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 유다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얼마나 또 황폐했는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가야만 될 것이라고 24절에서 말씀했죠. 들짐승이 날뛰는 상황이 되니까 혹시 짐승이 해칠까 싶어서 화살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짐승은 아담의 경우에서 보시는 바대로 아담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이죠. 땅도 황무케 되고 땅과 짐승까지 사람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소와 양들이 막 그냥 비벼대는 곳, 주인도 없는 소와 양들이 여기저기 뛰면서 풀을 먹고 배설을 하는 이런 지저분한 곳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다 뭘 가리킵니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7장, 28장을 읽어보시면 언약의 저주와 복이 나타나는데 언약의 저주가 실행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2절 이하에서 이 사실이 잘 나타나요.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은 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요. 왜 놀랍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땅이 이렇게 되었지? 원수들까지 놀라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실행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예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BC 734년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침공을 하면서 두로와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732년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아람왕 르신을 잡아 죽이고 아수르를 한 나라의 아수르의 한 지방으로, 아람을 한 지방으로 복속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또 어떤 일이 났죠?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게 되는데 아수르의 꼭두각시 왕이 되었어요. 섭정왕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동맹을 맺음으로 잠깐 공경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잠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듯하지요. 그런 것처럼 잠깐은 도움이 되었지만 정기적으로 계속 조공을 요구했던 아수르에 예속되고 말았고, 왕실과 나라의 부들, 은금들 전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 23절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찾아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을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과 기대를 갖지 못한 신자의 삶의 형편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뢰했던 것에 의해서 오히려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더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면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바로 그것에 의해서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앗수르를 신뢰했는데 앗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함께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 담당하도록 하시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교훈이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땅에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는 근본적 이유와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불신앙의 사람 아하스에게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심판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 메시지를 주시고 실제로 그 심판 메시지를 따라서 그들이 망해버렸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메시지는 너희가 어떻게 해도 나의 심판의 칼날을 절대로 피할 수 없으니 홀이라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대, 생각, 그런 생각이랑 아예 갖지 말고 매맞을 준비나 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메시지의 내용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라도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거나 거두어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미 제가 선지서 시작을 할 때 선지서의 중요한 해석의 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지자가 심판 메시지를 증가하는 궁극적 목적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데 있어요. 그게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수르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도 이런 의도와 목적을 따라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 봐라 이것이 모델 케이스다. 그래서 너희들도 유다처럼 잘못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하는 식의 적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런 내용을 성경에 담아두신 의도는 신자들을 질책하고 질타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더 나은 신자의 삶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위협하고 협박하면 아이가 더 훌륭한 삶을 살아지는 그런 일을 보여주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심중에는 어떤 아이들은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선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율법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아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 율법에 합당한 삶을 완벽하게 살아낼 때가 있었나요?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라고 주신 것이지 너희도 잘못하면 이렇게 얻어맞아 이 이야기를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서를 읽어나갈 때 이런 심판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모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리고 휘파람을 불어서 이방 나라를 불러서 자기 백성을 치셨던 그분께서 이제 마지막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스가랴서 10장 8절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설명했는가?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같이 번성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지금 눈에 들어와 있는 이 내용만 봐서는 안 되고 이방 나라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매섭게 징계하고 심판했던 그분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휘파람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심판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지 이 내용을 간과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내용에 자극받아서 그저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 메시지를 복음의 내용에 담아주신 진정한 의도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또 심판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너희가 행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너희의 폐역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순이 아니에요. 신비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자신의 뜻대로 주장하시지만 인생들은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만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에 우리는 운명론자처럼 이렇게 심판이 선고되고 실제로 심판이 실행되었으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 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심판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에서라도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다가 앗수르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잘 보시면 메시아 시대를 기점으로 보면 700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스 시대를 기점으로 보면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예언과 예언의 실행이 지금 2000년, 2700년이 지난 우리의 관점에서는 다 예언으로 있지 않고 전부 다 실행된 사실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기로부터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만 우리가 소망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물론 진정한 성취가 메시아 시대에도 일어나지만 종말의 시대에도 일어나기는 하겠죠. 예언의 성취가. 그러나 상당 부분 많은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것이 역사가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바대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망하지요. 너무 잔인하게 자기 백성을 쳤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또 쳤습니다. 그런데 또 바벨론이 잘못하니까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페르시아가 헬라에서 망하게 되는 일들은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역사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 이루어질지 말지 마음에 어떤 확신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예언과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과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소망의 내용을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믿고 따르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의 신이 간구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낱낱이 계산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의 현실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내용을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삼아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 신자의 가장 합당한 삶의 자세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첫 주일 밤에 엄연한 심판의 메시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는 그 불신앙의 사람 아하스에게 오히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분명한 표적과 징조를 주시고 700년 후에 그 징조를 이루심으로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이 결국은 실행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이 놀라운 사건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므로 이런 교훈을 얻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더 이상 세상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우리의 감각으로 깨닫게 되는 그 내용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의 현실로 가지고 들어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초와 또한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특별히 복잡하고 다변해야 되는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귀한 말씀을 적재적소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여 신자의 삶에 주의 말씀이 전적으로 실현되고 그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어지는 이 귀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서 마지막 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의 은밀한 선이 주 앞에 드러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